오늘 우리 하나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하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같이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네, 바깥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5월 하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5월 첫 주 어린이날이 있는 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잡고 어린이 주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뭐 따로 뭐 선물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런 것도 부모님이 다 하셔야 될 일이고요. 어린이 주일에는 이제 헌화식을 매해 진행을 합니다. 매년 제가 의도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이 주일 때 저희가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본문들이 늘 나왔었는데요. 올해도 이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니까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와 아론의 집안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이 이스라엘이 게을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도다 하면서 더 노역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건만 그래서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고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이렇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간략히 요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이고 또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집안의 계보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절과 27절 말씀을 쏙 빼면요, 이야기가 훨씬 자연스럽죠.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족보 이야기가 삽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생뚱맞고 또 우리가 족보 이야기 볼 때 보면 어때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죠? 그냥 지겹기만 하죠.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만, 김만 세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레위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루벤과 시므온의 계보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 15절 말씀인데,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아,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조상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그러니까 루벤의 아들들 또 시므온의 아들들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16절부터 25절에서는 레위의 가족들을 이제 상세하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 또 한번 봐봐야 여러분 파악이 돼요, 안 돼요? 글로는 아마 수십 번을 봐도 파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표로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다 나와 있는 거 띄운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정리된 걸 봐도 뭐 그닥 큰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이, 빨간색이 맞나요? 나이가 적혀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저 세 사람의 나이가, 저 세 사람만의 나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레위의 나이는 137세, 그리고 18절에 보면 고앗의 나이는 133세, 20절에 보면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라인을 주목하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 사람들을 따라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네, 바로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또 한 가지 주목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은 아므람,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 그들에 대해서는 아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내가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그 라인이 뭔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라인은 무슨 라인이냐? 이제 제사장 라인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제 제사장 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엘르아살, 그리고 비느하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의 집안을 레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느하스까지 총 6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레위의 계보,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수록한 이유와 또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총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이런 어구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가족대로 또는 그들의 족보대로 하면서 이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가족,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뭘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남자를 지으시고 또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남자와 여자, 사람은 남자와 여자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셋이 아니고 넷이 아니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란 뭐냐? 바로 이게 결혼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사람이 아니고요. 더 정확히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또 국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정말 가정을 중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 또 노아의 가정, 또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루셨죠. 다윗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가족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약시대에도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중요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서려면요,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은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바로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출산. 여러분, 이게 나라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것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서 사탄이 하는 짓이 뭡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뭘 공격하냐?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그 무엇보다 돈보다, 다들 돈 지키는 거에 혈안이 돼 있는데 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뭐냐?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에 성공하기 이전에 먼저 가정이 성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에 모든 것을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정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한 인생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을 세우는 데에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 예, 여러분 이 가정은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설계도도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정이 뭔지, 가정의 본질이 뭔지, 가정에 부여된 어떤 질서와 원리가 무엇인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자연스럽게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에 어떠한 설계도가 담겨 있는가? 먼저는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누가 주체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의 주체는 누가 되실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혼과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여러분 배우자를 찾길 원하시는 분들은 깊이 주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짝을 만들어서 데려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와죠. 아담은 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기쁨에 찬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인간의 선택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결혼을 다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선택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을 다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체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첫 번째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죠.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그것을 파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혼을 계약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계약은요 깨질 수 있는데요. 계약은요 왜 깨질 수 있냐? 그 기초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란 조건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if, 영어로 if가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건강하다면, 당신이 만약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면, 당신이 만약 높은 수입을 보장한다면 등등등 수많은 조건들을 수반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요 이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파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을 그러한 계약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적 개념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요 그 기초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들 잘 아시는 단어죠. 이스라엘의 수없는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적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성경적 결혼이란 뭐냐?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아멘?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사랑하고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사랑하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랑하자. 여러분의 배우자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미래의 배우자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사랑하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랑하자. 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결혼입니다. 그 사랑을 기초로 하는 언약,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임의대로 가정을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깰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가정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있죠. 그리고 또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더 뛰어나가지고 머리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이제 하와를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내는, 아내의 정체성은 뭐냐?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내를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제가 이렇게 아멘 하면은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어 하고, 남자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영어로는 헬퍼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 시편 54편이랑 시편 118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 에제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죠.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도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도우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보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아유, 저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예, 맞습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한심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님들, 남편을 한심하게 보지 마시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내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예, 얼마 전에 나온 책 이름이더라고요. 외국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이에요. 나는 내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매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남자를 경쟁 상대로 이제 여기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이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새번역 성경에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과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거기에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과 질서를 거스르는 것에서 가정의 모든 갈등과 불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는요,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뭘 세워가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사들을 계속 낳고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서도요, 또 한 가지 거듭 반복되는 말이 뭐냐?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낳다, 낳았으며 낳았으니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사를 낳고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족보가 어디에 귀결되고 있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된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정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사명이 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혼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행복에 둬요. 행복. 여러분 그런 행복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다가 다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과 가정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고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사역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공동사역장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가정에는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거머쥐는 것이 아니고 뭐다? 따라오는 것이다.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충실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명 따라 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먼저는 모세와 아론의 혈통적인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는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드러내고 싶을까 안 싶을까? 잘 모르겠죠. 네. 이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요,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집안에 감추고 싶은 과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다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야곱의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셋 다 장자의 축복을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주 이런 패륜적인 죄를 저지름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살육 사건의 주범으로 마찬가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아주 잔혹한 학살을 저질렀던 거죠.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부족의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잔혹하게 죽인 것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그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끔찍한 범죄가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자손들로서는 너무도 부끄러운 집안의 내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폐륜하였어. 우리의 조상은 살인자였어. 그죠? 살인자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딱 세 가문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왜 이 세 가문만 소개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한 가문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은요, 이뿐이 아닙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아까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눈에 거슬리신 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모세의 부모님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부모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20절만 같이 보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아므람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요게벳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의 누이. 잘못 읽었나? 아니야, 그의 아버지의 누이면 누구예요? 고모예요. 누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고모랑, 사랑에 빠져서 고모랑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훗날 율법이 금하는 근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결혼은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이었음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집의 자녀로 이 모세와 아론이 태어난 거예요. 출생 배경이 좀 그렇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모세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이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모세 자신도 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그도 씻을 수 없는 과거에 그런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누가 살인자의 후예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꼬리표가 있었던 거예요. 살인자의 후예, 살인자. 살인자의 후예였고 합당치 않은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었고 그마저도 살인자였다. 실패할 대로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모세로서는요 자신의 집안의 계보를요 드러내고 싶었을까 안 싶었을까?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까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실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렇게 정직한 책이 없대요. 모든 신화는요 그 신화의 주인공 영웅을요 다 영웅화합니다. 그래서 좋은 면만 기록을 하죠. 나쁜 면은 전혀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좋은 면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치부,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 실패 이런 것들을요 조금도 감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도요 그대로 그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2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의 계보의 결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땅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저는요 이 26절 앞에 이 단어를 넣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신 자가 누구냐?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레위 계보가 어떤 계보인데 그들의 부모가 어떤 관계인데 그가 어떤 사람인데 그들을 택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데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전의 것들을 다 털어버려라 이거예요. 너의 이전의 모든 과거를 다 털어버려라 이거예요. 너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실패한 과거를 다 털어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씻었노라. 지금 이 모세는요 어쩌면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과거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문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의 이 과거를 들추어내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털어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모세의 과거를 드러내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꽁꽁 싸매면 됩니까?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야 돼요. 환부를 드러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어디가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본능적으로 싸매. 보자고 해도 안 돼. 보여줘야 아빠가 밴드 붙여줄 수 있어. 그런데 싫어. 이게 되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치유가 되려면은요 드러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 모세의 치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6절 27절의 선언은요 모세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 실패한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수치 상처를 하나님이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다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마음도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네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조상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비열한 짓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네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안다. 너의 과거도 내가 다 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선택했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 떨쳐버려라. 그로부터 자유해라. 내가 너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수치를 다 씻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은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의 여정을 가려면은요, 과거로부터 자유해지셔야 돼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수치,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로부터 우리도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 과거의 어떤 실패, 실수, 우리 집안에 있었던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이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